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성료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네바 교리문답 65문부터 70문까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 세상의 주요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나 그리고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주로 기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 역시도 그런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55%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복음서 기자가 성경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과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복의 영적인 복의 기초요 또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또 성례의 성찬과 같은 이 성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 존 오웬의 스승이 토마스 구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존 오웬이 죄죽음의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인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부분이죠.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었을까라고 할 때 뭐 감리교의 영향이었다 등등의 왜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 내용을 빼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빠져있긴 하지만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는 이 내용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칼뱅 역시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 2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이죠.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대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에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의 대부분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65문 한번 문답을 하겠습니다. 65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부과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베드로가 사망의 고통이라고 말한 바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괴로움 속에 갇혀 계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려가셨다는 이 똑같은 단어를 하늘에 올리우셨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 뭐 물리적으로 실제로 뭐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한번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 놓고 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연옥교리 아시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했다가 연단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중간 정거장과 같은 그 연옥교리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비록 무덤에 있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때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여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노아 때 노아의 전도를 받지 않고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터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고 그쪽에 들어가여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뭐 전도했다기보다 그 사실을 선언했다. 전도했다는 것은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보니까 더 이상 뭐 다시 올 수 있거나 갈 수 있거나 다른 어떤 정거장과 같은 연옥과 같은 그런 곳이 없죠. 음부와 바로 천국만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루터파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아마 지옥에 가가지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구절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을 찾으셨는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쭉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빠져있는데 18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그 단어가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라고 하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버팀목, 그 근거와 기초로 설명하시는 과정 안에서 지금 18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면에서 문맥을 쭉 살피면서 어떤 문맥 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저는 문맥과 전혀 관계없이 이 말씀만 딱 보고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내면 그게 다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순서로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뭐 지옥으로 가시고 하는 시간적 순서로 행하신 일이나 혹은 문자적인 의미로 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지옥으로 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그날 전도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영으로,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던 분이시니까 그분이 영으로 지옥에 가신, 그 영으로 노아 안에서 당시 땅에 있었던 불신자들에게, 아시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당시 그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노아 당시에 당시 그 땅에 살았던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지옥에 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실제로 죽어 있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거처하는 그 지옥에 실제로 가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전의 구약시대 때 노아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지금은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지옥에 내려졌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비유적으로.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대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슬퍼하며 고민하셨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 육체적인 죽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65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피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에 민감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서 겪으실 물리적인 고통과 죽음, 이 죽음 후에 난 고통, 이런 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분이 인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그 죽음을 앞두시고 그처럼 슬퍼하며 고민하셨던 그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겪으실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담 안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계셨고 따라서 죄에 대해서 우리보다, 아니 뭐 몇 배 천백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런 민감한 감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으셔야만 되는 그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처럼 고통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의 초점을, 육신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 영혼의 고통과 고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그렇잖아요. 과부가 되어봐야 과부의 마음을 안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은 순결한 영혼을 갖지 않고서는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영혼이 중생에서 죄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절 상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때로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해서 주께서 겪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조금은 헤아리긴 하지만 그 전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험하신 불가시적이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불가시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행사하셨는지를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전제로 66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뒤에 1번, 2번 좀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더워서 시작할 때는 좀 1번, 2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66문, 그런 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행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므로 그분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나 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을 향해 진노하시기나 한 것처럼 자신의 양심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연 속에서 예. 이 66문의 내용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이 66문에서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그러면 그분이 그런 지옥의 고통, 실제로 지옥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으로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되었는가, 왜 그러셔야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답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을 행하시고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공의로운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희생하고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내어주고서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만족시키고 자비를 베풀지. 내가 너무나 너희들한테 딱딱하게 대했다.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면서 베푸셔야 그것이 진정한 자비요,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본래 자비를 베풀도록 되어 있다면 자비가 아니죠. 근데 본래는 공의를 우리에게 시행하셔야만 되는데 자비를 베푸셔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죠. 대속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응당한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응당한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고 배상하는 것. 이걸 가리켜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영혼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문이 묻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라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성자가 완전히 제외되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자께서 고난당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의 신분과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랑받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로부터 제외되었다라고 보셔서도 안 되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 두 위격 간에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보셔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신적 본성이 깨어지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되었다라고 보셔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에게로 버림받았다. 인간처럼 취급당하셨다. 죄의 실존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로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많이 났고 저도 뭐 눈물이 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만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혼에 얼마만큼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부의 교제로부터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 겪으시는 고통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남자가 짐작은 하지만 우리 엄마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사시나무 들듯이 떠시고 그렇게 고민하며 슬퍼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 육체적인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죠. 자, 칼뱅은 이처럼 우리가 다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신의 양심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셔야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자신의 양심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고난은 단순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양심 안에서 이루어진 양심이 의식하는 그런 고통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아주 힘들어서 잠을 못 주무시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그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 상황 자체가 힘들기보다 그 상황으로 인한 내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칼뱅이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양심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자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이 고통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이 뭡니까? 복음을 멀리하는 방식이죠. 무슨 뭐 죽어서 뭐 천국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쾌락주의로 살든지 허무주의로 살아가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 앞에 가만 나아가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양심의 고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무마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이 양심의 고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꾸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은 우리 양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양심에 계속 죄책감이 쌓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때 이런 양심을 근간으로 삼아서 우리 양심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양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67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참으로 진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분에게 고통을 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진노와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 진노와 저주를 받아주신 것이죠. 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만 되었느냐?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의 죄는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가증하게 보셨지만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대신 이처럼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는 이 순간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진노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가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죠. 성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죄삼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와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만한 잘못을 범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분께서 그런 고통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집요하게 이 내용의 문제를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분이 그럴 만한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6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도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러한 극심한 공포 속에 머무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에 따라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은 잠시 동안 은폐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진정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인 척 행동하셨다면,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죽으심 사건은 우리한테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아무리 행복해도 영화를 보고 나오면 현실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간의 감동과 위로는 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쳐놓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실제적인 죽으심이 아니셨다면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인성에 따라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신성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에 고난당하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신성의 도움을 받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었겠습니까? 공의가 실행될 수 없죠. 그리고 반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성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복음서 기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골고다에 이르셨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맛을 보시고는 맛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왜 그럼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것은 약간의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맛보고 맛이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100%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인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쓸개탄 포도주 맛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성을 따라 고통 속에 계셨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버림받았음을 인성하고만 연관시켜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죠? 그분이 만약에 신성을 지니지 않은 채 인성으로만의 죽음을 당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생명은 되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구속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도 신성을 버리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성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폐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사실을 스테판 차르녹이라는 사람이 잘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셨다면, 그러니까 신성을 버리셨다면 그 말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셨다면 충분한 자격을 지닌 중보자가 되시지 못했을 것이다. 신성의 완전한 속성 가운데 한 가지만 잃어도 주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불변의 속성을 단 한 가지도 잃지 않으셨다. 신성에 속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신성이 인성과 결합할 때 그 완전함을 잃었다면 어떻게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전지한 능력을 지니실 수 있고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그때 그토록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단 말인가. 사물이 이전과 달라졌을 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지만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 신성을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인성으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간 신성을 내팽개치지 않았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모으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설득이 되는 것이죠. 역시 그 문 보겠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말한 바 있는 그 공포를 느끼시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이를 깨뜨려 멸하시기 위해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69문에서는 공의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다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와 음부의 권세와 대항해서 그것과 싸워 투쟁함으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죽음을 무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70문 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감수하신 양심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을 받은 죄인으로서의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인 것이며 인간에게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찌르는 가시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는 심장을 관통하는 죽음의 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결코 그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은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분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양심이 죽음의 칼에 의해서 찜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칼이 아니라 찌르는 가시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지만 주님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분이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처럼 계속해서 죄에 짓눌려 있고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일시적으로 당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인간과 우리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보통 인간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께서 받으신 진노의 잔이 있죠? 진노의 잔, 그것은 어떤 잔으로 보셔야 되는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더치커피를 내리먹는데 터치커피는 한 2초, 3초 만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그것을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마땅히 겪어야 될 그 진노 있죠. 그 진노를 액기스로 모아놓은 잔을 한 번에 주님께서 다 드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중보자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는지